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의 생애를 살펴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였던 모습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거나 환대를 받았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기적을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접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환대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기뻐하거나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 시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케어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시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내가 이 땅에 온 참 빛이다라고 보여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이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표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호산나의 의미를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인 그런 호산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였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했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는 정치적인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유대인들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이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은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 지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참 의미를 알고 호산나를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계십니까? 정작 매일매일의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지 삶의 이유가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케어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계획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이 호산나의 영광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과 동물들을 좀 동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그곳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동물이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가운데 조금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느 곳에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을 테인데 더 자세히 말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인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사람과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제자들이 알고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어디를 가서 가축을 도둑질해오라는 뜻입니다. 어디 메어 있는 걸 그냥 풀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귀의 주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다면 다시 물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귀를 그렇게 끌고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뭐 담보로 뭐 맡길 거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귀의 주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호산나 하며 찬양받는 그 자리에 두 제자가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았습니까? 그저 순종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100%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이 100% 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시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왔더니 호산나 찬송하는 그 자리에 이 두 제자의 순종의 믿음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귀의 주인들입니다. 나귀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아니요. 이들이 무슨 담보물을 받은 것도 아니요. 이들이 어떤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들은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농경사회였던 곳에서는 가축이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재산 목록 첫 번째였습니다. 나귀는 특별히 운반하는 그런 귀중한 일을 맡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나귀를 또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어제 말씀을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귀 주인의 행동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내가 주인인데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 드려도 드려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 가운데 뭔가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인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귀 새끼입니다. 스가랴서 9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오시거나 어떤 폭동을 일으키시거나 개혁을 하시거나 변혁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낮아지고 죽어지는 모습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 그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이들을 나보다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땅 가운데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그런데 바로 전구절에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그런 모습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가지라가 아니라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하는 그 자리에 그 준비되어지는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과 한 동물이 쓰임받았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두 제자요 또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나귀 새끼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였던 그 자리에 쓰임받았던 그런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제자의 순종과 나귀 새끼 주인의 드림과 나귀 새끼의 겸손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드림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오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신 한날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